2024년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올해는 특별히 우리가 성화에 귀를 기울이고 성화에 좀 힘을 쏟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올해는 좀 성화에 초점을 두는 이런 설교도 하고 삶을 좀 사는 거에 우리가 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오전 예배 시간에 에베소서를 강의하는데 또 에베소서 4장 17절 이후가 거의가 다 성화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강의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성화되는 거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대목인데 이 성화를 위해서는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다. 연약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취약한 사람이다. 취약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거를 깨달아야 되고 또 인정해야 되고 고백해야 된다. 이거를 위해서 제가 한 7, 8년 전에 설교했던 이런 누가복음의 말씀들 이 말씀들을 몇 가지를 이제 선택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취약함에 대해서는 그래서 올해 세 번 설교를 했고 오늘 포함해서 이번 주 그 다음에 다음 해서 두 번만 더 설교를 하면 그러면 이제 취약함에 대한 건 다 설교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끝난 다음에는 제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오후에는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세 번 취약함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도 사람도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난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다. 이거를 직시하고 깨닫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인정할 줄 알고 고칠 줄 알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도 사람도 좋아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말 취약한 사람이냐 예를 한번 좀 보여주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취약함의 표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삭개오라고 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는지 이 내용을 이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 자기의 취약함을 알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무슨 간절한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간절한 기도는 취약함의 표시이고 또 동시에 취약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다. 이런 제목으로 세 번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이제 8절 과부 여인의 간절한 기도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그 비유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간절히.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4절에는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세리의 기도 샘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건 기도하는 게 아니죠. 나는 정말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의 훌륭한 점을 하나님 모르실까 봐 하나하나 다 훌륭한 거를 나열하는 그렇죠. 이런 기도 샘플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뭘 얘기할 게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근데 예수님이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주시는 걸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17절엔 왜 바리새인이 자기의 훌륭함을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열하냐. 그 이유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왕국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이게 가능한데 이게 때가 묻어갖고 그래서 옛날에 개역성경에는 외식하는 자는 저주가 있다 그래요. 외식. 이건 뭔가 겉으로 뭐가 이렇게 자꾸 뒤집어 써갖고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고 이렇게 뭘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넘쳐나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손자, 손녀들 뭐 선물 하나 사주고 그러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생각나거든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고 그런 사람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든지 아니면 집에서 성경 말씀을 읽든지 정말 찬송, 기도, 말씀 이런 거 이제 하면서 가슴에 감격이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저게 나를 두고 하는 그런 말씀이구나. 그렇죠? 이러한 감동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도 사람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느냐? 나는 다 할 수 있다 그러고 우린 좋은 집안이라 그러고 난 다 할 수 있다. 이 취약함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그런 사람에게서 생기지 않는다. 이런 거를 예수님이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 이후에 이제 18절부터 34절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은 자신의 취약함을 모르는 사람은 패망한다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여기 바리새인처럼 나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 가졌습니다. 부자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그냥 인간적으로 이 세상에서만 망하면 괜찮은데 영원히 패망할 수도 있어요. 영원히. 그래서 이런 내용을 예수님이 18절부터 34절에 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거를 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어떤 치리자 이야기가 나오는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인데 여기가 이제 주로 이 말씀의 핵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뒤에는 예수님이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 가서 보면 취약함을 모르는 부자가 패망하는 그런 일이 나와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에도 마가복음 10장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에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 번이 연거푸 이렇게 기록이 됐다. 하나님이 세 번 기록하라고 이렇게 해서 세 번이 기록이 됐으니까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세 번을 이 성경 기록자들에게 기록하라고 이제 명령하지 않으셨겠어요? 명령하지. 자,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8절 가서 보니까 어떤 치리자가 나옵니다. 영어로 가서 보니까 룰러로 나오는 걸 보니까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구청장이라든지 뭐 하여튼 그렇게 뭘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청년이었다고 이제 또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3절 가서 보면 아주 큰 부자였다. 큰 부자였다. 마태복음 19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 이렇게 세 개를 쭉 이렇게 같이 놓고 이렇게 보면은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치리자가 갑자기 나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앞뒤 문맥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유심히 예수님에 대한 이런 소문을 듣고 유심히 그분을 살펴봤어요, 이 사람이. 보니까 다른 랍비들하고 다른 거예요. 얘기하는 것도 다르고 모든 방식이.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열심히 이제 살펴보다가 오늘 바리새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듣고, 그렇죠? 어찌됐든 다른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하고는 완전히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 표현에 따르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책에서 읽고 누구에서 이렇게 배워가지고 자기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무슨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나와서 뭐 토의를 하거나 뭐 이렇게 발표를 하거나 저도 이제 어쨌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강의를 듣거나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보면 정말 자기가 얘기하는 주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너무 쉽게 가르쳐요. 너무 쉽게. 근데 이게 벌써 어려워요. 이게 얘기하는 게. 그건 그 얘기는 자기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근데 예수님처럼 쉽게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또 예수님처럼 권위 있게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 천국 얘기를 하는데 천국이 예수님 있던데요, 거기가. 그렇죠. 내가 있던데 얘기를 왜 여러분 권위 있게 얘기 못 하겠어요. 예. 근데 딴 사람들은 주소 들은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니까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보니까 아, 이거 예수님 얘기하는 거 보통 사람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아마 유대인들의 청년이라고 얘기하니까 한 20살, 뭐 25살 이 정도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그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걸 보면 순수하고 열정이 있고 정말 예수님 보기에도 정말 좋게 보이는 그런 청년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청년 시절이라는 게 아유 글쎄 저도 이렇게 보니까 벌써 64세 이렇게 돼가고 언제 20살이었던 때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러갔어요. 청년의 때가 참 좋은데 청년의 때는 좀 예측 불허의 때입니다. 이 청년이 모든 거 좋은 거 가지고 있어도 잘 될 수도 있고 앞으로 한 30년, 40년이 되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우리 60 넘은 사람 이미 삶이 거의 다 끝난 거예요. 다 결정이 돼서 제대로 살았는지 제대로 살지 못했는지가 이미 이거 뒤집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지금 청년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때예요. 지금 크게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노인이 되었을 때 악하게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때예요. 지금 이 청년을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이 많아요. 귀족이에요. 정말 무언가 진리를 탐구하라는 그런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자기가 풀 수 없는 그런 그 인생의 문제 이거를 좀 이분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면 그러면 이분이 나를 도와주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왔다가 참변을 당하죠. 어떻게 더 나쁜 상태가 돼서 예수님께 왔다가 더 나쁜 상태가 돼서 간 사람은 아마 거의 이 사람이 유일하지 않겠나. 성경에 예수님께 왔다가 상태가 더 나쁘게 돼서 간 거예요.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딴 사람들은 주님께 왔다가 구원받고 기쁘고 그렇게 병도 낫고 그러고 돌아갔는데 이 사람은 크게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크게 근심하며 돌아갔다. 자, 거지나 술주정뱅이나 정말 거짓말쟁이나 간음하는 사람, 살인자 이런 사람이 더 나쁘게 돼서 그러고 돌아갔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청년은 누가 봐도 멋있고 열심도 있고 똑똑하고 돈도 많고 좋은 부잣집 그런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가장 훌륭한 분 예수님께 왔다가 인생이 더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지는 그런 상태가 돼서 돌아갔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랍비들 쫓아다니고 하다가 지금 선생을 제대로 만났잖아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부자예요. 교육도 잘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사람은 천국에 가질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하던 삭개오도 다 갔는데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도 다 갔는데 천국에.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했다고 하니까 왜 그런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기사를 좀 살펴봐야 된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많은 사람이 알아보지 못한 그분을 주님으로 생각을 하고 조금 이따 보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분께 이제 나온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 가서 보면 어떤 율법사가 나오는데 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청년하고 똑같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느냐? 그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런 질문을 하고 여기 있는 이 청년은 진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7절 가서 보면 예수님을 보고 달려 나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그냥 이렇게 느긋하게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저분에게 가면 내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구나 하고 달려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배우려고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대단히 종교심이 강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18절에 가서 보니까 젊은 사람들 요새 여러 가지 뭐 꿈을 가지고 사는데 대다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꿈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얻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 없거든요. 대다수 젊은이가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을 거예요. 대다수 젊은이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뭐 휴대폰 좋은 거 갖고 뭐 이런 거 관심이 있지. 근데 이 젊은이는 아주 종교적으로 훌륭한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좋은 질문이 어디가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젊을 땐 비전과 이상이 이제 많고 꿈도 많이 꾸고 그러는데 젊은 시절부터 영원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선생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거는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이 사람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의 하나님,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스스로 계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한번 바르게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강렬하게 속에 있으니까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 앞에 달려서 지금 나온 겁니다. 자, 어느 정도로 살았냐? 18장 21절 예수님이 20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명령들 내가 다 알고 있지 않냐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그냥 다짜고짜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건 제가 다 지켰습니다. 이 모든 건 제가 지킨 거 안 지킨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율법은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보기에도 깨끗하게 의롭게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드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문제고 이게 대다수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대다수 사람들의 문제예요. 깨끗하게 살아요. 남들보다 더 훌륭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교회 와서 헌금도 많이 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근데 어떤 상태냐?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는 무언가를 해야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나은 무언가를 좀 내가 하면 이 다섯 개의 율법이 지금 열거가 돼 있는데 십계명에 다섯 가지 명령이 열거가 돼 있는데 이거 다 지켰는데 이거보다 더한 거 뭐가 더 있으면 그것도 내가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심정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기저기 랍비를 쫓아다니다가 정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귀중한 랍비를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 다음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집에 가야 되는데 2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청년은 올바른 분에게 나온 거예요. 일단 나온 건 올바른 분에게 나왔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일거수 일투족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정말 죽을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긍휼을 가진 그러한 구원자예요.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들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냐, 성령 하나님은 어떠냐 그렇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아들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아,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전지전능하시고 예수님도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분에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다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냥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몸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사람을 보면 사람 속에는 모든 걸 다 아시는 그런 분이라고 요한복음 2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바른 분에게 나왔고 올바른 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주제도 올바른 주제였어요. 주제가 뭐예요? 어떻게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여러분 이것처럼 올바른 주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올바른 주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예수님으로부터 올바른 대답도 들었어요. 올바른 대답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23절 가서 보니까 끝에 가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죠. 그렇죠. 올바른 분에게 오고 주제도 올바른 걸 가지고 토론하고 올바른 대답도 들었는데 여기서 올바른 결론이 났어야 되고 올바른 이런 뭐라 그럴까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딱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결정은 그릇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탐욕과 부정직 때문에 그렇다. 탐욕과 부정직.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나 큰 부자고 어려서부터 높은 지위가 있는 집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서 자신의 취약함,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하는 거를 볼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용기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나올 때 이미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내 안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믿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영원한 생명을 쟁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냐.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 부자 청년이 바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 부자 청년이 어쩌면 바울이었을 거다. 뭐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성경이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렇게는 얘기하지 못하겠고 어찌됐든 은혜를 모르고 은혜와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건가 하는 거를 전혀 판단해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주님과의 대화의 시작이 아주 좋습니다. 18절 가서 보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랍비들이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하지만 선하다고 하는 이런 그 형용사를 가져다가 사람이 붙일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가브리엘, 뭐 가말리엘 뭐 이런 사람이 훌륭한 랍비라고 해도 그 랍비한테 가서 선한 선생님 이거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가리켜서 선하다고 이야기하느냐. 이 유대인들의 이런 전통에 따라서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굿. 굿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만 있는 거지 사람에게는 굿이라고 하는 걸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정말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말을 한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이 유대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19절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우리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그렇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얘기는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나온 거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한테 와서 선한 선생님이며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나에게 와서 질문을 하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숨기지 않으면서 진짜 이 사람이 자기가 한 말을 이해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물은 거예요. 그런데 저 뒤에 결과를 가서 보면 아부성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 아부성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이렇게 그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선함이 뭔가를 모르고 인간의 관점에서의 선한 거, 착하게 사는 거,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남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하는 거, 이런 게 선한 걸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도 그런 분 중에 하나인가 생각을 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조언을 받아야 되니까 그냥 아부성 발언을 통해서 선한 선생님 그러면 더 좋은 답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선하다고 하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했으니까 진짜 선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짚어주시는 내용이 20절 21절 내용입니다.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 그거를 요약을 하면 10개의 명령으로 요약이 되는데, 앞에 거 네 개는 하나님 이 수직적인 거, 이거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섯 개는 수평적으로 내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거를 이야기해서 네 개, 여섯 개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됩니다. 아, 근데 참 이걸 보면서 참 예수님이 정말 묘한 분이다, 진짜 놀라운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섯 가지 그 명령 중에 다섯 가지만 딱 언급을 합니다. 일단은 다섯 가지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이 명령들, 십계명의 이 다섯 가지 명령들을 내가 아느냐. 예수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명령들을 준수했느냐. 자, 여기 나와 있는 명령은 한마디로 율법입니다. 율법. 이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내가 죄가 있다는 거, 이거는 보여는 주는데 이 죄 자체는 고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선생은 될 수 있어도 이 죄를 고쳐주지 못해요.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취약함, 우리의 연약함, 이런 거를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로 구원받아야만 된다, 이거를 가르쳐주는 이와 같은 도구가 이제 율법입니다. 아, 근데 뭐라고 대답해요? 그가 이르기를, 이 모든 건 내가 어려서부터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이 다 지켰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냐?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다. 여기에서 이제 행위 구원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갖고는 하나님의 99% 은혜와 저의 1% 이 선한 행위, 이걸 결합을 해서 제가 오늘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네, 이놈,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선해도 어떻게 그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가 있어요? 이거 불가능한 거잖아요. 불가능한 겁니다. 내 행위가 내 구원에 0.00001%라도 일조했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크맨이나 이런 사람이 구약시대에는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구원 받는다 그러고, 환란기에는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구원 받는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엄청 똑똑한 천재인데 바보라는 뜻이에요. 바보. 엄청 똑똑한 것 같은데 진짜 바보다. 아니, 하나님 앞에 가서 믿음에다 이제 행위를 좀 더해갖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인간의 행위, 인간의 선, 이걸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펼쳐서 획득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불가능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 다섯 가지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뭘 인용하지 않냐, 출애굽 20장 17절 십계명의 맨 마지막 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을 잘 아시고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나와 있는 탐욕에 대한 이 명령의 말씀은 인용하지 아니하시고, 그러고는 예수님이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뭐냐, 탐심, 탐심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이 명령, 이거 내가 지키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지켜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직접 이제 이걸 지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잘못 오해하면 안 되죠.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면 구원받는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탐심의 문제, 이거를 해결해야, 그래야 여기에서 자유롭게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는 진짜 선이 무언가를 이 사람이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지적을 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게 탐심의 문제예요. 탐심, 너무나 많은 거예요. 모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취약함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내게 악함이 있다. 난 정말 연약한 사람이다.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모든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팔아서 좀 나누어도 주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들, 자기의 취약함, 이 경우엔 탐심인데 이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자, 이 탐심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아주 부자였어요. 아버지가 아주 부자란 말이에요. 여기 다소에서 부자니까 여러분 저 어린 나이에 뭐 7살, 8살 된 사도 바울을 어디로 유학을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다소가 터키예요. 터키 그 다소에 아버지가 살았는데 로마 시민권자고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해서 바울을 돈 많이 들여갖고 예루살렘에 그 유명한 랍비 가말리엘의 문하생으로 보냈으니까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1년에 뭐 한 1억씩 들여갖고 유학을 보낸 거예요. 지금 뉴욕에 제일 좋다는 그런 대학으로 지금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냐, 빌립보서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상태가 빌립보서 3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나는 여덟째 날 할례를 받았고, 5절이네요,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 다시 말해 야곱에 속한 자고, 베냐민, 그 야곱의 열두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는 사울을 배출한 그런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와 그 다음에 베냐민이 나중에 남왕국 유다를 이루고 아주 자부심이 많은 초대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으니까 아주 자부심이 많은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 중에 히브리 사람이고 율법에 관해서는 바리새인, 뭐 말 그대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열심에 관한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해서는 흠이 없느니라. 구원받기 전에 이 젊은 청년하고 똑같았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상태가 똑같았어요. 근데 이 바울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참 묘한 말씀을 로마서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가서 보도록 하겠어요.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참 묘하게 너는 탐내지 말라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울에게도 문제가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거 뭐 선하게 살고 이런 거 있었는데 바울의 문제도 탐욕, 많은 걸 가졌어요. 이 젊은이처럼. 그런데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틈탄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탐욕이라고 하는 게, 이거 몰랐으면은 그건 괜찮은데 이걸 알고 나니까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자꾸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여기 가지 마라, 그렇게 뜨겁다 그러면 더 가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게 자꾸 생겨서 죄가 죄를 낳는 이와 같은 일을 사도 바울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뒤에 바울이 깨달은 게 난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율법에 관한 흠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탐욕 덩어리였다. 본인이 그 많은 것 중에 탐욕을 들잖아요.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것 중에 탐욕이라고 하는 그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욕심이 생기는 거. 그게 로마서 7장 그 밑에 21절에서 25절에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지금은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탐욕에 이와 같은 어떤 늪이라든지 여기서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런 즉 이처럼 나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지금 두 사람이 들어있어서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싸우고 있다. 그렇지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냐고 성령을 따라 걷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젊은 청년이나 구원받기 전에 바울이나 심지어 구원받은 이후에 바울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탐심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탐욕은 우상 숭배다.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거를 이렇게 탐심을 내서 좋아하면 그게 우상이 아닙니까? 우상 숭배.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근본 문제는 1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뭘 해서 선하게 내가 좀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거. 그렇죠? 예, 이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이에요. 그 바리새인의 애가 바로 옆에 있는 18장 9절에서 14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모든 훌륭한 걸 나열하는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이 바로 이 부자 청년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그 예를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이걸 하라고 십계명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명령을 지키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왜? 그건 자기 방법이 아니거든요. 자기는 어떻게 하든 내가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선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받은 거 이걸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이 방법이 있다 하고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아닙니다. 그건 내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하나님보다는 저는 재물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내용이 그 안에 있어요. 자, 이거 읽으면서 또 잘못 생각하셔갖고 어우 재물을 다 팔아갖고 교회에다 갖다 바치라고 목사님이 그러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교회 가면 큰일 납니다. 아시잖아요. 뭐 우리 교회도 많이 그런 교회에서 오셨는데 집 있으면 그거 팔아서 내고 전세 살라고 그러고 전세 살고 있으면 갖다 팔아서 그 다음에 월세 살라고 그러고 그런 교회 있잖아요. 제가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겠는데 구원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 여기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재물 다 팔아서 바쳐라. 가난하게만 살아야 된다.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재물을 신뢰하며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자기의 선을 이룰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그게 가능한지 한번 해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다. 성경에 나와 있는 재물, 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재물은 인생 무상을 보여주는 그러한 도구예요. 그걸 보려면 전도서를 보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의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재물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역시 재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또 바울이 여기저기 선교여행을 다니고 할 때 뭐가 필요했겠어요 여러분? 재물이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물은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도구인데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저를 포함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탐욕이 다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니고 그리고선 이 청년이 시무룩하게 돼갖고 그리고 돌아가니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24절에 예수님께서 그가 심히 근심하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거 사실이에요. 여긴 지금 세상에 돈만 얘기했지만 탤런트가 많은 사람, 예능 뭐가 좋은 사람, 뭘 잘하는 사람, 뭐 하여튼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뭐가 있는 사람은 구원받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구원받기가 대단히 왜? 취약하다고 인정을 안 하니까, 본인이 취약하다고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기 있는 낙타는 여러분 진짜 낙타예요. 낙타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바늘 끼는 요거 보이는 거 요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지나가요? 이거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이 26절 가서 보니까 어떻게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4절에는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유대인들의 풍습과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지금 아직도 구약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생각은 물질은 하나님의 복이다. 신명기 28장 읽어보세요. 하나님 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고 잘 믿지 않으면 물질이 다 빠져나가고, 이게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는 복이고 가난은 저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젊은 청년은 엄청나게 하나님의 복을 그런 받은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저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나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죠? 구약시대는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땅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와 같은 그 말씀들이 주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 민족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라고 땅에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믿으면 잘 살게 되고 애들이 다 잘 돼가는 그런 복을 주셨는데 신약시대 하나님 그런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물질의 축복이 중요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본질이 이제 바뀌게 됐어요. 재물이 천국 가는데 방해물이라고 하는 거는 베드로도 이해 못했어요. 베드로도 깜짝 놀랐어요. 재물이 많으면 그거 하나님의 복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현 시대에 기복신앙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 새벽기도 한다 그러면 부산에서도 타고 오잖아요. 예, 그거 특별 새벽기도 가서 머리 뒤밀고 좀 해보려고 다 어느 때 해요. 애 시험 본다 그러고 뭐 이럴 때 가서 특별 새벽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재미 보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또 이젠 또 바뀌었더라고. 뭐로 바뀌어서 다니엘 21일 기도로 또 바뀌어갖고 티켓 받아야 또 거길 들어간대네. 뭐 어디 올림픽 공원 있는데 어디 교회 해갖고 또 21일 그걸 다 또 바뀌었더라고. 여러분 그런 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는 거다. 이 현시대 오순절 은사주의자들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이 천국의 방해물이라는 생각은 불가능해. 이런 사람에게는 그 제자들 생각은 뭐냐, 아니 부자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린 가난한데.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25절에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죠? 재물은 많은 경우에 특권이 아니라 저주가 될 가능성이 커요. 왜? 우리에게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분들이 아니 아브라함도 부자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이삭도 부자 아니었습니까? 야곱도 부자 아니었습니까? 욥도 부자 아니었습니까? 다윗도 부자 아니었습니까? 다 부자였어요. 맞아요. 다니엘도 다 부자죠. 총리를 했으니까 부자 아니었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마가복음에서 요약을 다시 한번 해줍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23절, 24절.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동일한 말씀 하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이걸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건 심히 어렵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재물을 많이 갖든 적게 갖든 그거를 신뢰하면, 가난하든 부자든 그걸 신뢰하면 못 들어간다. 지금 그 얘기가 핵심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 16장 13절의 표현에 따르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만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뭔가가 내게 넘치도록 많으면은 그러면 이거를 벗어나서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6장 9절.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돈이 모든 악의 뿌리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게 모든 악의 뿌리인데 대다수 사람은 돈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기 돈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저도 그렇고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고 뭐 학식이니 명예니 권력이니 뭐 재물이니 하여튼 뭔가 사람들이 선망하는 무언가 하나가 많으면 탤런트가 많든지 뭐 우리 여자 자매님들 같으면 얼굴이 예쁘다든지 뭐 이렇게 이러면은 어려워요. 예수님 믿기가. 그게 현실이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다. 부자가 되면 교만, 거만, 오만, 무관심, 무반응. 아, 내가 지금 다 잘 살 수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해. 제 옆방에 저하고 같이 한 30년을 근무한 아주 좋은 그런 교수님이 너무 훌륭하고 모르는 게 없어. 너무 훌륭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믿더라고요. 왜 그러나 다 알아. 뭐 얘기하면 그냥 다 척척박사 다 알아. 다 모든 거를 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믿어요. 다 이해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다 좋은 걸 이해하는데 신뢰는 못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게. 내가 이렇게 머리가 좋은데. 예, 그래서 이제 아파야 이제 믿겠구나.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파야 아프고 그래야 이제 믿겠구나. 그러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은 맨 마지막 시대에 교회의 예표가 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이 나옵니다. 뭐라 그래요? 나는 부자며 재산을 불렸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이게 내가 취약한 사람이구나. 그렇죠? 내가 뭐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서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 지나지 않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인간으로서는 대단히 힘들다는 거예요. 대단히 힘들다. 이거를 극복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아브라함이 그걸 극복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걸 극복했잖아요. 돈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27절에 아니 그럼 부자가 못 들어가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뭐예요? 재물이 많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굴이 예뻐도 구원받을 수 있다. 예. 명예가 많아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국무총리가 되고 나라를 다스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는 그게 가능하다. 재물과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식, 명예, 권력에게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부리고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보면서 취약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깨닫는 게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서도 인정을 받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특히 목사, 이 교회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 목사는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내가 부족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성도들이 존경하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성경이 가르치는 명백한 진리인데 많은 목사들이 그걸 못해요. 엘리베이터 교회를 지면 목사 거 따로 하나 짓고 성도들 거 따로 짓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목사 엘리베이터 따로 있고 성도들 거 따로 있고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사들이 왜 그러냐?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서 아직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밥도 따로 먹고, 목사 위에 사는 요리사가 따로 있고, 성도들 밥 주는 요리사가 따로 있고, 여러분 그거 되겠어요 그게? 그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위해서 밥하는 요리사가 따로 있고, 제자들 위해서 밥하는 요리사가 따로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예, 똑같은 밥 먹어야지. 그렇잖아요. 똑같은, 예, 식탁에서 똑같이 같이 얘기하면서 밥 먹어야지. 이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너무나 명료한 그런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결론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부자, 또 청년, 이 치유자는 누구냐? 믿음을 갖기 원하면서도 근본적인 가치관과 생활관이 바뀌기를 원치 않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예를 네팔에 선교사로 가 있는 데이비 클라우드가 글을 쓰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 사람이 그 네팔이 이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미국 사람 선교사가 가서 이렇게 말씀을 막 전하고 그러니까 처음 보는 거예요. 미국 사람도 처음 보고 와서 미국 사람이 아주 검소하게 살고 좋은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그 동네 유지들이 이제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정말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천국에. 나도 천국에 가고 싶다. 그래서 와서 저도 이제 구원받고 침례받고 이제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데이비 클라우드가 그럼 첩을 버리시오. 첩을 다 열어두고 사니까 첩을 버리고 한 아내를 데리고 살아야지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첩은 못 버리겠습니다. 첩은 못 버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청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게 첩이든 재물이든 뭐든 우리에게도 다 각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좀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청년들, 부자들, 재능만을 가진 이런 사람들 두려워해요. 저도 옛날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거 다 버리고 예수님만 쫓으라 그러면 어떡하나. 여러분 다 버리고 다 그러면 이거 쫄쫄 굶고 어떻게 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예,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정말 귀한 건가, 그 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수 있는 건가 이걸 지금 테스트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야, 내가 어느 부분에서 취약한가 이거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취약함을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성경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회개예요. 내 취약함, 부족함, 죄 이거를 인정하는 게 성경 용어로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올바른 조언을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취약한 사람인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그래서 나 자신을 정확하게 이렇게 인지를 하고 깨닫고 우리의 상태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는 것도 하루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죠? 이렇게 사는 거 이거를 배우라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